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 킹제임스 성경이란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계공학을 하는 공학도가 이런 걸 번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나가면서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올바른 구원, 올바른 성화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정말 참된 신약교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성경이 올바라야 그래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올바라야 저와 여러분, 교회, 심지어 사회, 그 다음에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제 부모님, 또 우리 교회 대다수 성도들 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성경인 개역성경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역성경은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고 또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표 성경이라고 하는 개역성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시간을 내서 킹제임스 성경과 그 다음에 개역성경 이걸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역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한 200쪽이 되는데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또 keepbible.com에 가서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저희 교회에 전화로 연락하시면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장을 지낸 나치원 박사님 이 그림에 나오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분이 머릿말에 기록해 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이분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경 읽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실제를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역자들 중에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강조만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니 교인들은 무턱대고 성경, 대개는 이분 쓴 거예요. 대개는 어려운 개역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말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말 성경, 괄호 열고 대개의 경우 개역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점, 괄호 열고 오역 등을 모르고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여 때로는 성경의 원문과는 다른 뜻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그래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을 지낸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개역성경 안에 많은 오류들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대학원 과정에 목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연구, 이 책의 제목이 우리말 성경연구잖아요. 이 성경 안에 특히 개역성경 안에 너무나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사가 돼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잘못된 걸 알고 나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연구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두고 신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대학원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개역성경이 이와 같은 그 치명적인 번역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상의 오류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개역성경 NIV, 그 다음에 킹제임스, 뭐 뉴킹제임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역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거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신약성경의 13구절이 NIV나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현대역본, 어느 나라 역본이든지 가서 보시면 13구절이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성경 앞부분에 붙어있는 표제만 개역성경이냐, NIV냐, 뭐 NASB냐, 뭐 ESV냐, 공동번역이나 표준샘, 이렇게 앞에 있는 표제만 다르지, 또 거기 적혀있는 그 문체만 다르지, 그 안에 가서 보면, 본문은 킹제임 성경 번역에 사용된 본문하고, 그렇지 않은 현대역본들에 사용된 그런 본문하고, 본문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도 본문이 두 개가 있고, 신약성경도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같으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Textus Receptus, 이거는 Received Text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Receive, 수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공인 본문, 다수 본문이 있고, 이게 바로 기독교 본문이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사용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오른쪽에 있는 크리티컬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평 본문 아니면 수정 본문, 이런 그 본문입니다. 이게 천주교 본문이고 현대 모든 역본들의 대본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의 핵심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천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니므롯이 등장하고 바빌론 음녀 체제가 등장하고, 이게 결국은 창세기 맨 끝에 가서 온 세상의 모든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바빌론 음녀로 계시록 17장에 이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문화, 종교 체제를 성경은 바빌론 음녀 체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빌론 음녀 체제, 그거를 지금까지 이끌고 나온 이와 같은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성경 문제, 그 다음에 성경 교리의 변개, 그 다음에 무슨 종교 통합을 해서 뭘 하나로 해야 되겠다 등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끝에 들어가면은, 그럼 결국은 기독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의 이와 같은 전쟁,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그 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자가 훌륭해도 거기서 나온 역본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역본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것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건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건지, 여러분 안과 밖은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러한 번역이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이 신약성경 13구절이 가서 개혁성경 NIV 보면 없음으로 돼 있어요. 킹제임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번역의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수천 군데가 차이가 나고, 심지어 NIV 같은 이런 성경은 킹제임성경에 비해서,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후서만큼의 분량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이나 NIV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런 성경보다 베드로 전후서만큼 짧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많은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가, 현대역본들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부패의 온상은 중세 천주교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를 만든 이런 근간이 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 또 그 이후에 등장한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뭐 주후 한 400년부터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17년, 이때까지 한 1100년, 1200년 이런 기간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속학자들도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금서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하고 모든 종교 집전행위 이거 소위 미사라고 하는 걸 다 라틴어로만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런 교회에 오는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천주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면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면 어떻게 신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강론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전 세상에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깜깜한 그런 세상이 무려 1100년, 1200년 동안 이 세상이 이제 존재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가 이제 존재하게 됐냐. 국가교회가 존재하게 됐어요. 국가교회. 국가가 교회를 지정해 주는 거 이것만 믿어야 된다. 그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회. 이것이 나중에 교황권이 이제 강력해지니까 교회 국가가 됐어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AD 1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다가 AD 300년경에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이 국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100년 이제 지나고 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마귀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천주교회가 운영이 되는 모든 원리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확립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황이 이 세상의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황제들을 직접 다스리고 황제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얼음판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죠? 교황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왜 본문이 바뀌냐?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이 바뀌어야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무려 1100년, 12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는 천주교가 되질 않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천주교 체제에 맞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게 천주교의 본문 변개 작업입니다. 이 본문 변개 작업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1881년에 영국에서 킹제임 성경을 만들고 온 세상에 영어 성경을 보급했던 그 영국이라고 한 그런 나라, 그 나라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에게 이제 전수가 돼서 이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꼭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성공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리스 학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다. 이 정도만 지금 아시고 이제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 이야기도 해야 되고 틴데일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영어 성경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면서 이제 웨스코트 이제 호르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천주교 성경 본문 개정 작업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대 역본들은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지금 만든 거다. 근데 그 뒤에는 천주교회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오리겐이 있고 그 뒤에는 맨 끝으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두 개의 본문을 주셨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존된 말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열세 구절이 있는 신약성경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열세 구절이 신약성경에서 없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계속해서 필사가 되고 필사가 돼서 많은 필사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수사본, 그 다음 유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본문이다. 보편적인 사본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잔틴 사본, 기독교 사본, 안디옥 사본, 안디옥 본문 이렇게 해서 이게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이런 한 부류의 사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주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부패가 된 이와 같은 본문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 본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본문, 이게 지금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과 같은 이런 것들로 지금 정착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쁜 본문을 만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좋은 본문에 손을 대서 이렇게 본문을 변개를 시켰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은 세 도시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근거지가 됐던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에서 유대교에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율법적인 조항들 안디옥교에서 다 철폐한 거 아시죠?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그와 같은 일을 한 데가 안디옥입니다. 사도바울 세 번의 전도여행 다 할 수 있도록 경비를 대주고 기도하고 또 사도바울의 이런 서신이나 이런 걸 받아서 아마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보존해 준 이와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그런 교회였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부패한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 그리스 문화가 이제 융성한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하고 다시 말해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성경, 히브리 전통,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 이거하고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히브리 그리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융합을 시켜갖고 그래서 뭘 만들었냐, 절충을 한, 타협을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필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이후에 클레멘트로 넘어가고 팜필루스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최대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으로 그 전통이 이제 넘어가서 오리겐이 이 팔레스타인 땅 가이사랴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오리겐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변결하고 그에게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배출이 돼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로마 교회를 이제 점령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시면 여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85에서 254년 주후 이때 이제 살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세를 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말 잘 안 듣고 그런 사람은 거세해서 내보내라고 이런 식의 이 본문을 만든 이런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리겐 이후에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콘스탄틴 옆에서 역시 가이사랴의 주교를 지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어용학자가 이제 존재하는데 콘스탄틴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그리스 본문을 이거를 신학성경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50개 본문을 복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50개 본문을 가죽으로 된 최고의 이와 같은 그 필기 재료에다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보냈겠죠. 그래서 나중에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 사본 중에 또 유명한 게 이 시내 사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다 가죽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가죽의 기록이 된 시내 사본 그 다음에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 이 두 개 사본을 조합을 해서 현대 역본들의 본문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콘스탄틴이 50개를 주문했던 이 유세비수의 이런 그 그리스 신약 성경이 그대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세상이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하나로 또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AD 150년경에 이미 좋은 사본에서 구 라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구 라틴 성경 가지고는 천주교의 교리가 확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롬이라고 한 사람을 시켜서 다마수스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이렇게 천주교 아니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라. 이건 이 성경의 출처가 어디냐? 오리겐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틴어 성경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 시대까지 무려 한 1000년 이상 천주교의 공식 성경이 됐어요. 모든 미사 다 라틴어로 하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우리가 보통 불가타라고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중세 암흑시대에 말 그대로 거의 유일한 성경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유럽에 가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다른 성경 없어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외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무려 1000년, 11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다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라틴 벌게이트가 얼마나 오역투성인가 하는 걸 이제 밝히 보여주면서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가 아니라 비잔틴, 이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 안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이 돼 있던 이와 같은 다수 본문, 공인 본문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갖고 그리스어 본문을 에라스무스가 만들어 주게 돼요. 그 그리스어 본문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번역의 근간이 되고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 번역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 다수 본문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AD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한 1200년 동안은 교황체제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거예요. 교황체제. 뭐 그 당시엔 미국도 없었고 그렇죠. 뭐 중국 뭐 여기 아시아 뭐 다 불교나 이건 뭐 완전히 깜깜한 그런 세상이고 그나마 그래도 빛이 비추었던 데가 유럽인데 유럽에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정치하고 이제 이게 혼합이 되면서 말 그대로 괴물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괴물.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처럼 변장을 한 것 같은 괴물 종교가 무려 11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황 체제는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저는 I am a Christian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캐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I am a Catholic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나는 I am a Catholic.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불교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러세요? I am a Buddhist. 나는 부디스트라고 불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디스트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나 I'm a Christian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캐톨릭이라고 얘기해 캐톨릭. 그럼 무슨 얘기냐?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마귀의 마스터피스.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 줄 착각하고 그 안에 십자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독교가 아닌 이와 같은 그 시스템 이게 이제 천주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체제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럼 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용학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시록 17장 맨 마지막 때 바빌론 음녀 체제가 이렇게 융성하게 이제 발전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도 현대역본이라고 한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통일이 된 이와 같은 그런 성경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은 바빌론 음녀체제라고 이야기하고 바빌론 음녀체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단체가 바로 천주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세 도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어디가 하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도시가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무슨 아주 괴이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을 일으킨 이와 같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콘스탄틴하고 제롬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인데 오늘은 콘스탄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왜 이렇게 부패가 되느냐,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성경이 이렇게 부패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리를 바꾸려고 부패가 되는 거예요. 교리를 바꾸려고. 자, 영어 킹잼 성경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에, 영어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점에 카톨릭 측에서도 영어 성경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아, 사람들이 다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도 영어 성경을 냈어요. 그 영어 성경의 이름이 두에랭스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 말씀드린 대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11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그 성경에 기반해서 두에랭스라고 하는, 두에하고 랭스는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카톨릭 본문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이 두에랭스 성경인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면 올바른 성경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여자의 씨, 그 메시아는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엘랭스 성경은 그 씨가 아니라 그녀로 해놨잖아요. 그녀. 왜 그래요? 마리아가 뱀을 다 짓밟고 마리아가 하늘의 어머니로 모든 걸 다스린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라틴 벌게이트는 거 110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자로 적혀있는 거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자로 적혀있는 이런 성경. 왜? 마리아라고 해야만, 그래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은총에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기버가 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죄 지으면 마리아에게 가서 용서해달라. 이런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리 변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의 변개를 위해서 메시아를 나타낸 그 씨, 그것 대신에 마리아를 나타낸 쉬, 그녀로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럼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시내사본이에요. 모든 현대역본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시내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인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12구절 가서 보시면 손으로 지운 흔적이, 누가 봐도 손으로 지운 흔적이 저렇게 남아있는데 저렇게 지워놓고는 뭐라 그래요? 원래 없었다, 12구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 이걸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원래 12구절은 없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왕따를 당하고 학자 노릇을 못합니다. 학자 노릇은 못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김영삼 기자가 와서 일제 36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알려지지 않은 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국의 대다수 역사학자들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면 그냥 밥그릇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 올바른 진실을 이야기하면 밥그릇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주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적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학자 취급을 못 받아요. 학자들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논문을 써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저렇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 저 지워놓은 게. 그 보이는데도 뭐라 그래요? 원래 저렇게 없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실이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회는 어떤 데냐? 이단교리로 점철되어 있는 이러한 데가 천주교예요. 수많은 이단교리. 아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니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어로 가서 보시면 To Jesus. 그 다음 뭐라 그래요?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자. 이게 천주교의 가장 큰 이단교리 아닙니까? 이런 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 천주교의 교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자 그럼 이거를 누가 기초를 놔줬을 거 아닙니까? 천주교의 이단교리. 그 기초를 놔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장로교에서 칼빈과 함께 가장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천주교에서 가장 추앙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천주교의 악한 그런 그 시스템 이걸 만들어준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콘스탄틴,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제롬,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공부를 교회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 본문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심지어 칼빈주의라고 한 이와 같은 신정 정치 이런 체제 사람을 속박으로 얽어매는 이와 같은 국가 교회 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천주교 체제 말 그대로 천년왕국 같은 게 없다고 하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리겐의 영적 해석, 비유 해석에서 있는 그대로 성경 읽으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의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게 하신 그와 같은 그 참된 교회 이게 이제 부패하게 되고 이런 부패가 이제 생기면서 성경이 이제 변개되니까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이렇게 천주교 안에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번역이 돼서 NIV니 이런 현대 역본들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게 공부를 하면 그 안에 어떤 교리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스탄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콘스탄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국가교회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교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좀 공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콘스탄틴 시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 민주주의 이런 시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영어로는 이거를 separation of the state, separation of the church from the state, 아니면 separation of the state from the church. 이렇게 돼서 separation,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국가하고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정교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교분리. 종교분리의 핵심은 뭐냐? 국가가 너 이 종교를 믿으라고 국가교회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불가능해요. 한국에도 그런 일 불가능해요. 이거를 우리가 종교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교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대교. 그렇죠? 구약시대 유대교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로 일치가 돼서 어떨 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 일치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이슬람. 10억이나 되는 그런 이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남미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정교 일치에 가까운 이와 같은 국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국가가 지정하는 종교만 믿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게 국가 교회 시스템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서 이 정부와 정치와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신약시대 교회는 정치와 교회, 그러니까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바울을 포함해서 어디든 가든지 국가와 그 다음에 정치가 분리가 돼,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 바나바 뭐 이런 모든 사람이 소아시아 유럽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30여 년 동안 이제 전파했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들에 보내는 그런 서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목회자들이 보내는 그런 편지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또 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성경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교회의 수장이라 불리는 교황이 한 국가의 교회 전체를 다 총괄하고 지배한다는 이런 사상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신약시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바울의 서신서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AD 30년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AD 60년, 70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편만하게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더 살면서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AD 100년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제 팽창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국가 통치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든 접목을 해서 이 정부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서 한 종교만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로마 제국 안에는 많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죠. 그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잡신을 섬기는 여러 이교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만, 그래야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국가교회예요. 그거를 state church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국가가 지배하는 교회, 국가교회가 이게 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교황이 왕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국가가 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철치 스테이트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스테이트 철치가 됐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교황권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철치 스테이트로 이게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국가하고 교회가 한 몸이 돼갖고, 그래서 국가가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은 당연히 천주교죠. 이거 외에 다른 거 허용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AD 300년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유럽 땅에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국가교회나 교회국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주의 독재라는 겁니다. 교황이 독재라든지 왕이 독재라든지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국가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사람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현실화가 됐냐. 주 300년경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국가교회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됐어요. 100년쯤 지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마귀의 이 천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원리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세워주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유럽은 카톨릭 교회가 장악해서 무려 1000년, 1200년 동안 국교로 지정을 한 거예요. 천주교. 천주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만 해야 돼요. 천주교. 가서 마리아에게 빌어야 되고 사제에게 가서 고백성사 해야 되고, 그렇죠? 맨 끝에 죽을 때 병자성사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겨우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연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사고 돈 갖다 놓고 빌어야 연옥에서 죄가 용서가 되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용서가 되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시스템이 무려 10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모든 것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도 지금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대구에 이슬람 이런 사원을 바로 옆에다 짓는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태국이나 어디서 들어와서 뭐 불교를 믿는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슬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그거 외에는 배타적인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 외에는 그렇죠? 왜 그러냐? 그 땅에서 배운 게 자기들 나라에서 배운 게 오직 이슬람, 뭐 신정 정치, 이 국가가 종교 지배하고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것만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한 10억 명 된다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에 전 유럽을 지배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사상의 토대를 놔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역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오면 성경을 영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영해하는 이와 같은 그 비유 해석 이런 체계를 따라서 천주교, 교황 시스템 이런 모든 게 이론적 근간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이 사람은 400년 이후에 이제 산 사람이거든. 400년경에. 근데 이 어거스틴이 살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황제가 국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스리는 이미 국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국가 교회가 시작했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이걸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을 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전에도 국가교회가 이제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된 그 시점부터 시간이 조금 점점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변화? 그 변화는 뭐냐? 국가교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콘스탄틴 때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국가교회에서 교회 국가로 천주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어거스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천주교의 모든 이와 같은 그 이단 교리들이 이제 확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도 또 열두 사도 또 바울도 또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도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국가교회가 이 땅에 이제 생길 거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앞을 내다보고 아셨겠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이런 그 예수님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런 교회를 그다음에 이런 사도들이 그런 교회가 세상에 등장을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계시록 음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사도의 이 계시록 1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했을까?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마귀가 했지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항상 빛의 천사, 개혁성경에 표현에 따르면 광명의 천사, 좋은 걸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마귀의 아젠다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기독교 공인 세상에 나가면 다들 이게 훌륭한 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가교회가 되고 나중에 교회 국가가 되고 천주교 독재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 변기에 그런 모든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와 그다음에 성경과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에 치명적인 독약이 된 게 이게 뭐냐.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고 천주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은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까지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이교도 국가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시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신약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 주시고 또 사도진에 나가서 권능 있게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니까 왕들이 겁을 내게 되고 로마의 황제도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로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부에 마귀의 첩자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북의 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 위에 거의 꼭대기까지 다 있잖아요. 지난번 5년은 그 맨 꼭대기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간첩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마귀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귀의 첩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첩자들, 이게 계시록 2장 6절 15절에는 니골라당이라고 나옵니다. 니골라당, 보통 성도들 타고 억누르는 성직자 계급 체제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신약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통 나가는 거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천주교회가 되니까 천주교회는 지금 이 시간도 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영어로 프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약시대의 유대교 시스템이 다시 복원이 돼갖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 제사장 체제를 또 만들잖아요. 니골라당과 그 다음에 이 천주교회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구약시대의 신정정치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 타고 누르고 우리가 너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다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다. 이러한 개념에 이원화된 이런 성직자 계급 체계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러면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계속 전 세상을 퍼져나가는 가운데 많은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겁니다. 왜 박해를 받았냐? 근본 원인이 뭐예요?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황제에게 숭배를 하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네로, AD 65년경에 네로,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그 탄압을 이제 했고, 그게 AD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악명 높은 이와 같은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키백과 거기 가서 초기 기독교 박해에 가서 이제 살펴보면,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주후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신념, 믿음 때문에 유대교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에 다수를 통제한 로마 사람들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 4세기 초, 다시 말해 313년에 콘스탄티네 밀라노 칙령에 의해 종교의 형태가 합법화되었으며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보기 로마 제국의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자유를 주느냐 자유를 말살하느냐 그거에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 위키백과도 뭐라고 얘기하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교도들까지도 이렇게 이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단교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이제 설립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이름이 뭐냐? 이딕트 오브 밀란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인데 밀라노, 그 밀라노 칙령이다. 밀라노 칙령. 그래서 313년 여기 가서 사전에 가서 보니까 313년 6월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공포한 칙령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인들 자유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 재산 몰수했던 거 돌려주고, 그렇죠? 그리스도 교인들이는 게 옥죄든 이런 법률도 이제 철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를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국가교회가 이제 됐다는 거. 자, 그럼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예, 역사적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e first Christian Emperor of Rome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전까지 로마의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가운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황제가 된 사람이 콘스탄틴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이걸 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로마가 이제 전 세계 제국이 되면서 이교도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뭐 미개하고 문명의 이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공부는 이런 거 전혀 없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국으로 몰려드는데 황제가 이걸 제대로 치리해야만 국가가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와 같은 이교도들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가장 뭐라 그럴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잘 처리해서 이교도 국가 로마를 어느 정도 확고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콘스탄틴은 주후 272년부터 337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 노릇을 했냐? 306년에서부터 337년까지 31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어요. 예. 근데 동방정교회, 그리스 동방정교회는 이 콘스탄틴을 그 전에 가서 한번 가서 보시죠. 이 다음 거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다음 거요. 예. 다음 거. 예. 콘스탄틴을 성인으로 숭배라고 해서 성인 여러분 아시죠? 뭐 김대건 무슨 성인이라 그러고 무슨 성인이라고 하는 거 교회가 이렇게 지정해서 성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콘스탄틴.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성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자,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크리스찬 황제예요. 자,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해갖고 기독교에 대한 이제 관용을 선포해서 기독교 박해를 끝낸 그런 사람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콘스탄틴 시대에 저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 해갖고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삼위일체. 아리우스파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은 진짜 창조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 창조자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예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아타나시우스파에서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 이제 등장을 해서 이게 이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움을 하니까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 그대로 뒀다가 로마 제국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회가 국가교회가 됐으니까. 근데 국가교회 안에서 그 섬기는 신이 신의 성품이 삼위일체냐 아니면 단일신이냐 이걸 갖고 지금 논쟁이 붙어갖고 왕망되니까 이거 잘못하다면 국가가 붕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케아 종교회의를 누가 열어요? 왕이 열어갖고 왕이 모든 걸 다 열어갖고 주교들 다 뭐라 그래갖고 왕이 꽝꽝꽝 하갖고 그래갖고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가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누구 때 일어난 거냐? 콘스탄틴 때 일어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인정한 건 맞는데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인 왕이 기독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공회가 열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기독교인들 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니까 예루살렘의 베드로라든지 이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내니까 그게 크리스찬 회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회의에 제일 우두머리 위원장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믿지 않는 황제가 이원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통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옮겨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부르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이 흥황을 하고 서쪽에 있는 로마 쪽은 이렇게 점점점 기울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천주교화가 되면서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서쪽의 로마가 다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까지 천대받던 이런 그 교회 감독들, 목사들 이런 사람이 높은 명예를 얻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큰 행세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 교회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 거예요. 이교도들의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한 국가 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돼서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제사장 체제, 이렇게 신부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교황도 만들고 추기경도 만들고 교부도 만들고 연옥도 만들고 면죄부도 만들고 유아세를 줘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그 교회, 그 국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필요한 건 태어나자마자 낙인을 찍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이 로마의 시민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 거죠. 말 그대로 타협과 배교.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아니 성경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각종 이교도들의 산물을 다 받아들여갖고 카톨릭 교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변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유아세를 주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콘스탄틴이 개종했다 그러고 콘스탄틴이 첫 번째 뭐 그리스도인 황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이제 로마 이제 정복을 하러 이제 가는 가운데 밀비안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생깁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 가서 보면 바빌론 왕이 이렇게 행진하고 어디 나가서 이제 침략 전쟁을 벌이고 하면 그럼 짐승을 죽여갖고 짐승의 간을 이렇게 열어갖고 보아서 이쪽 길로 가요, 저쪽 길로 가는 이런 걸 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콘스탄 대제도 관을 짐승을 죽여서 간을 열어가지고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전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 근데 꿈에 저런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 환상이 나타나서 이 십자가 표적을 가지고 그리고 정복을 하면 내가,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 그랬는데 실제로, 이 밀비안 전투에서 어거스틴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뭘 들고, 나도 이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들고 진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밀라노 침략을 이제 선포하게 되고 기독교의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속적인 역사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 이 이야기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밀비안 달이 전투 전날 밤에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이래서 저걸 가지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콘스탄틴에게 붙어있는 어용학자가 한 명 있었다 그러죠. 그 어용학자의 이름이 뭐예요? 유세비우스예요. 이 유세비우스가 써놓은 기록 하나가 저거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유세비우스가 써놓은 기록 하나에 밀비안 전투 그 있기 바로 전날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승리하라고 저걸 누가 써놓은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아, 자기가 섬기는 교황. 근데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라의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황제가 다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거니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유세비우스라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걸 가지고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신학교를 해갖고 성경을 변기하고 그 다음에 영회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집대성한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인데, 그 오리겐의 가이사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가 이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아부하면서 콘스탄틴이 교회를 장악하고 국가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럼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회심을 했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콘스탄틴이 정말 회심을 했냐?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이제 나오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미네르비나라고 하는 그런 아내인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크리스푸스라는 아들이 이제 생겼어요. 전쟁을 잘하고 자기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그런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니케아 공회가 이제 열린 이후에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를 죽여버립니다. 이 콘스탄틴이. 왜냐하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파우스타예요. 아, 근데 자기 아들하고 이 두 번째 부인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런 소문이 들려갖고 자기 아들, 자기의 가장 충성을 다하고 용맹스러운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이 파우스타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왕비가 이 아들을 이제 유혹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래갖고 이 파우스타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여인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자기 두 번째 부인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겨? 자기 누이의 아들은 태형으로 죽이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목 졸라 죽이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한 그런 악독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느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천주교 교리를 이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서도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 그러면 그 죄가 남아있으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지옥이나 연옥에 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용서가. 이렇게 되니까 세례를 죽을 때까지 안 받다가 죽기 바로 전에 받았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유세비우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 어용학자 유세비우스에게 이런 세례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죄 없이 죽은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연옥에 가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소위 세상의 학자들이, 아,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뭐,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 군주가 됐다고 하는 콘스탄틴의 실제적인 이런 실상입니다. 역사가 두란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진짜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는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교회의 모든 결정,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불신자가 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가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두란트라고 한 역사가가 기독교는 콘스탄틴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본어게인한 다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콘스탄틴에 대한 그러한 그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어요. 자, 이걸 이제 통해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이런 호칭도 얻는데 저게 교황의 공식 호칭입니다. 교황이 공식 호칭.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 국가교회가 확고하게 이제 설립이 되고 왕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교도들의 모든 교리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변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콘스탄틴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세비우스에게 50개의 그리스어 사본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에 배포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유세비우스가 50개 그리스어 사본을 만들었는데, 유세비우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이사라 출신이에요.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오리겐이 있었어요. 오리겐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거기에 대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 그거를 필사하지 않고 거기서 변개가 되어 있는 이런 사본들을 필사해서 그것을 고급 가죽에다 이렇게 해갖고 남겨놓으니까 그 가죽 아무도 읽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그건 변개가 돼서 읽지 않으니까 고이고이 간직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서 성경의 부패가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뭐가 나오게 되냐. 50권의 것 같은 그리스 사본, 이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비평본문을 만들고 이것이 지금 네슬레 알란드의 그리스어 본문, 연합성서공의 본문이 돼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모든 현대 역본들이 번역의 근간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오리겐, 콘스탄틴, 유세비우스, 제롬, 그렇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이렇게 돼서 지금의 모든 현대역분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부패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최고봉이 가이사르 오리겐이었어요. 이 사람이 부패한 그리스어 본문을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라틴 성경이 이제 근거가 돼요. 이런 것을 옹호하는 이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등장해. 이게 국가교회인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콘스탄틴하고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어거스틴, 제롬,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착이 됐다. 중세 천주교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시대. 암흑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금지하는 거예요. 누구도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그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또 하나 더 넘기시죠. 칙 출판사에 가서 보시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영어로 가서 칙, C-H-I-C-K, 칙은 병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칙.com 거기 가면은 그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을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1100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신약성경 사본을 보존해 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걸 일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책은 바빌론 릴리전, 이렇게 미스테리 릴리전 해서 말 그대로 이 천주교 체제는 바빌론 음녀 체제로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이 온 세상에 니므롯 바빌론 체제, 바벨톱 체제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서 들어가 있는 이런 체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주교의 유래라고 한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천주교는 어디서 나왔냐. 천주교의 모든 이단적인 행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천주교 사상평가. 천주교는 마귀의 최대 걸작부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교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우상숭배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울이 이런 기독교를 만들었겠어요? 예수님 이런 거 허용했겠어요? 이런 것을 기독교라고 이렇게 둔갑을 시키고 이걸 쫓아가는 그와 같은 단체가 있고 이런 데서 성경을 변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모든 책은 우리 교회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여러분이 keepbible.com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자료실에 가면 다 이거 모든 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 이런 기독교 좁은 길로 가다가 AD 313년에 큰 길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이 큰 길, 예,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이 천주교라고 하는 동방종교라는 게 하나가 됐다가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일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쪽 기독교 쪽으로. 근데 천주교의 모든 유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까맣지 않아요. 조금 새까맣지 않잖아요. 가서 보시면 뿌연 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이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배도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거다. 그래서 성경 본문 변개라든지 성경 교리의 변개라든지 기독교의 모든 근간의 변개 이런 모든 게 국가교회, 천주교회 이런 그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손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온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온전한 성경으로 들려있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